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저 형님 교회 사역 30년째 하고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 생각을 하고요. 참 존경스러운 일이다. 정말 존경합니다. 형님을. 그리고 형수님도 참 존경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형수님은 함께 30년째 이 교회를 이제 공동 목회하면서 섬기시는데 올해 60이시잖아요. 요새는 이제 어른이 되는 나이가 점점 늦어져서 서른 돼야지 어른 되는 것 같아요. 어른 된 평생을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다는 생각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형수님 생각하면 이제 떠오르는 구절이 이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영어로는 gentle and quiet spirit is precious in God's sight. 형수님 보시면, 우리 사모님 보시면 딱 떠오르지 않아요? Gentle and quiet spirit.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값진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참 예뻐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를 보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생각해 보면서 마태가 강조하는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고 우리의 왕이자 선한 목자시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봤고, 마가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생각해 봤고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인간, 우리가 똑같은 유혹을 다 받으셨던 인간,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정말 영혼이 공고한 자들을 기뻐 구하시는, 자기가 죄님을 깨닫는 사람들을 특히 더 구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사랑이심,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자, 사복음서 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하시죠. 하나님 아닌데, 나한테 지은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지은 죄인데 용서하신대요. 누가 죄를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니 저 사람은 지가 누군데 과연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냐,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C.S. 루이스가 한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참 도덕적인 훌륭한 선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슬리스가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옵션을 남겨두지 않으셨다. 우리가 낼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완전히 커다란 사기꾼이든지 정신이 돈 사람이든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와는 달리 더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죠. 그래서 여기서 신성에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신성,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실 봤던 구절들이에요. 마가복음 볼 때 봤었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섬기시고 동시에 세상을 유지하심으로써 또 섬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구절들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모든 피조물을 유업으로 받으실 장자시니, 그 말이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 다,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하느님이 창조의 근원이시지만 창조의 도구는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세상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과학자들이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왜 우주가 그냥 붕괴되어 버리지 않는지, 왜 fall apart 하지 않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우리는 알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도 아예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죠.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은 계셨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를 참 사용하기가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어요. 로고스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원칙, 능력, 그게 로고스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상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부르기로 결정을 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죠. 자, 20장 28절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잘 아시지만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있듯이 그 별명이 생긴 거는, 자 이제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11제자인데 11제자 중에서 도마만 딱 빼놓고 10제자가 같이 모였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그랬더니 도마의 대답이 내가 그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손에 있는 못 자국 만져보고 그 다음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다.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부활을 믿어 그랬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자 내 손 만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랬더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죠. 도마가 그래서 무릎 꿇고 하는 고백이 이거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요한이 그의 독자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갖기 원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꼭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도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믿는다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어떤 믿음을 정적인 것, 그냥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 동적인 것, 행동하는 것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나오는데 뭐 이런 믿음도 나와요. 표면적인 믿음. 니고데모가 그 믿음이 표면적이었죠. 믿는다고는 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나이다. 좀 약간의 믿음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는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직 거듭나지 않은 표면적 믿음이지만 나쁜 믿음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믿음이죠. 결국 나중에 가는, 나중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고 제자가 되죠.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 그렇게 됩니다. 그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심에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은 사람의 친히 사람의 있는 속을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믿음도 표면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자, 8장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적대적인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우리가 누구의 종도 아닌데 자유케 되다니.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분명히 요한은 믿는다고 말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표면적인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뒤에 가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보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예수님 당신은 그런 데서 났다. 사생활 이런 얘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믿음도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거 하면 구장에 가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용기 있게 신앙 고백한 소경의 믿음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인데요. 이 요한복음 9장 읽으면 마음이 참 시원해져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은 배척하기로 메시아가 아닌 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와 예수님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자신들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니까 이들에겐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와서 따집니다. 널 고친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죄인 아니냐?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할 거 그러니까 부모를 불러요. 이제는 부모에게 자, 너 니들이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부모는 두렵죠. 자기들에게 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는 이제 어른 아닙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대답 안 합니다. 다시 걔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왜 자꾸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이러면서 계속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죠. 결국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사회에서 소외된다는 말이에요. 그는 믿음 때문에 커다란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만나주셔서 신앙 고백을 직접 받아주시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믿음도 있습니다. 참 남자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만큼은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먼저 왕으로 다스리기 전에 죽으셔야 된다, 고난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달빛산 향유를 준비해서 머리에 붓고 발을 씻죠. 놀라운 그런 성숙한 믿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한이 그 독자들을 인도하고 싶은 믿음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온 도마의 대답이죠. 나의 주,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20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요한복음에는 나는 선언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보도나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모두 다 구약과 관련해서 봤을 때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광야에서 만나의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빛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양의 문과 목자가 되는 것도 이스라엘의 목자 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바로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단지 참 포도나무다. 구약의 하나님 포도나무라고 부르지 않아요. 농부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자신을 농부라고 부르지 않고 포도나무라고 부른 것은 아버지와 분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고 너희가 나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가장 중요한 나는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전에 계셨다 뭐 그냥 특별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 하면 좀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Jesus said to them,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I was가 아니에요. I have been도 아닙니다. I am이에요. I am. I am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있느니라고 하는 말은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 뜻은 히브리어로는 야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영원 전부터 있던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에서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자 나를 백성에게 보내시는데 난 가기 싫은데 가서 난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야훼라고 하는 뜻이죠. 야훼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자, 영어로 좀 더 의미가 다가오는데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인디펜던트한 것.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다 나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나에게 의존하는 존재들이지만 나만은 세상과 달리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야훼인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성경에 어디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은 없잖아요.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고 그래요. 왜? 날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날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다른 분이시지만 한 존재세요. Three persons.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지만 one being, one God이세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리인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또 다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뗄래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 같이 하시고 어디 계실 때 같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한 하나님이자 세 분 one being in three persons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독특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한 존재이시지만 세 분으로 구성된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 한 존재가 한 사람이죠. 한 존재가 한 사람 이상이 낼 수는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한 존재가 세 분으로 구성된 그런 분이신 겁니다. 다양한 삼위일체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는 태양, 빛, 열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죠. 아버지는 태양 근원이시고 아들은 거기서 발산되는 빛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거기서 또 발산되는 열이다. 세 가지를 셋 중에 하나만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 가지면 둘 다 나머지 둘 다 같이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태양, 빛과 열을. 또 하나 비유는 아버지는 사랑하느니 아들은 사랑을 받느니 그리고 성령은 사랑. Father is the lover, Son is the loved, and the Spirit is the love. 또 아주 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그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도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핵심에서 관계적인 분이시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하는 관계로 존재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관계로 관계적인 존재들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가장 깊숙한 것에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관계 없이는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외로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외로워서 아주 팬데믹이더라고요. 외로운 게.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관계 중에 분이 우리도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신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시죠. 그죠?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우주를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알 수 있잖아요. 무한하게 큰 우주를 만드셨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게 큰 우주를 만드셨죠. 전제, 어느 곳에든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왜?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밖에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 계시니까 모든 공간에 계시는 분이세요. 시간 밖에 계시니까 모든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고 자비하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뭐가 이 속성 중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일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게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무한한 존재니까 많은 속성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내게 근본적인 것을 내게 보여줄게 라고 보여주시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능력을이 아니고 내 모든 지식을이 아니고 내 모든 majesty가 아니고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선하심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생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뭡니까? 도마와 같은 반응인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온 마음과 힘과 영혼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분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생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는 몇 가지를 볼 텐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뭔가,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분명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은 뭐였냐면은 내가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안 해봐서 그렇다.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사랑이 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랑을 해봐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 사랑은 참 부끄럽게 짝이었고 보잘것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감사하고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아는 주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에 크게 비례한다. 우리가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해서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흡족한 즉은 계속 열매를 맺는 즉, 계속 자라는 즉 이런 말이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품들에서 자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런 성품에서 자라는 거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죠? 덕,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왜 이런 것에서 자라가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들에서 자라가면 당연히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닮은 만큼 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우리 자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참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제정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맙죠 진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전혀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언제 우리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될까요? 지들이 부모가 돼봐야, 그죠? 자기들도 부모가 돼봐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깨달음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서 자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에 비할 때는 뭡니까? 제가 아는 한자 중에 하나, 조족지혈, 새바라피, 그죠? 우리 사랑은 아무래도 유한하고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거기서도 다 못 알아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고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굉장히 신나는 일을 많이 할 텐데 신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무한하시니까 그 사랑의 크기는. 그죠?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더 조금씩 더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3장이 보여주는 또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바울이 기도하죠. 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 왜 그런 기도를 하냐? 뒤에 나오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말이 약간 참 모순적인 말이에요. 그 지식에 넘친대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대요. 근데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대요. 왜? 그 사랑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인간 저자니까 표현을 하죠. 어떻게 해요?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물론 다 알지 못한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니까.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말이랑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잘하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찰 수 있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사랑이 어렵죠. 그렇죠? 다 우리 잘 아시지만 사랑이 정말 어렵습니다. 화내는 건 쉬워요. 그죠? 성질내는 건 누구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욕심내는 건 쉬워요. 이기적인 건 쉬워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타락한 본능입니다. 죄된 우리의 성품이죠. 너무 쉬워요.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이타적인 거 어렵잖아요. 배고픈데 내가 먼저 먹고 싶죠. 어떻게 남 먼저 주고 싶어요. 어떻게 희생이 쉽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고 희생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이 우리 신앙의 크기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이 우리 사랑의 능력의 크기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신앙의 크기다 하는 거죠. 제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가끔 신경질을 냅니다. 예, 부끄럽죠. 예, 부끄러운데 그래도 적어도 뭐 마음만은 뭐 이런 게 있잖아. 적어도 제 기도는 예수님이 그의 신부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아내를 사랑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의 신부를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죠. 글자 그대로 죽도록 사랑하시잖아요. 죽도록 진짜 죽으셨어요. 죽도록 사랑하시죠.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결혼생활 33년 중 지금이 가장 금슬이 좋습니다. 감사하죠. 결혼 초기에는 피터지게 싸웠습니다. 정말 많이 주먹질하고 싸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도 저한테 얘기하죠. 속아서 결혼했다고. 다 똑같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다 압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니까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도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아내가 없는 제 이제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 예수님 빼놓고죠. 예수님이 넘버원 베스트 프렌드고 그 다음에 제 아내죠. 아내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거는 제가 제 사랑이 크다는 말이 아니고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아내에게 나쁜 남편인지를 말해주는 그죠?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나마 내 사랑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니까 한 번이라도 설거지도 해주려고 하니까 그죠? 아내에게 저는 늘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제가 즐겨하는 아재 개그 중에 하나인데, 그럼 아내는 이제 그 똑같이 대답해요. 아, 나도 당신 하나님께 감사해. 당신에게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우리는 농담도 많이 하고 많이 웃기도 하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스러워서일까요? 사랑스러우시겠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 중에 남들은 용서해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난 도저히 날 용서할 수가 없어.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좋은 소식은 우리 죄가 클수록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죄가 크다는 말은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에 우리가 통회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주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 불타오르다가 나중에는 식어버리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죠. 처음에는 막 그냥 죽을 것처럼 사랑처럼 사랑하다가 점점 알게 될수록 사랑이 식죠. 나중에는 그냥 남보다 못하는 왼수가 되죠.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사랑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 행동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교회 잘 섬기냐, 거기에 달린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래야 그나마 인간 세상의 사랑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닮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적인 단어를 쓰면은 헤세드의 사랑이다. 헤세드는 히브리어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Covenant Faithfulness, 언약에 우리를 언약을 주셨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Steadfast Love, 꾸준하신 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은 Loyalty입니다. Loyal, 우리에게 신실하시는데, 충성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말로 변경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한다는 말은 지금 어울리지 않잖아요. 로열하세요. 그러나 그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헤세드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데, 예, 욥기에 있죠.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죠? 룻기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룻기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가장 유명한 구절들은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잘 아시지만 그 배경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 아들도 데리고 이스라엘 흉년이 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아들도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습니다. 아들 둘이 죽기 전에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둘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스라엘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과부된 젊은 며느리들은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어라. 다시 재혼해서 새 삶을 시작해라. 그리고 가는데 한 며느리는 인사하고 가요. 근데 룻은 절대로 안 떨어지겠대요. 아, 죽음 외에는 나를 어머니께 떼어놓을 게 없다고 합니다.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룻이 나오미 곁을 떠나기를 거부했을까요? 나오미가 좋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다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러면 룻의 신앙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룻의 신앙 때문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 때문이면 모압에 남아있어야죠. 모압에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 곁을 떠나기를 거부했던 이유는 과부되고 늙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어느 며느리가, 어느 며느리가 자기 삶을 던져버리고 과부된 시어머니를 부양하겠다고 자기를 반기지도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 사람들을 안 좋아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같이 따라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자, 이 나오미는 그 당시에 남편도 죽었죠. 나이도 들었죠. 자기가 혼자 일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시 나오미랑 같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나가서 음식을 구해오잖아요. 나오미를 위해서. 그죠? 나오미를 부양하겠다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로열하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변치 않는, 끝까지 남아계시는 사랑. 루스는 나오미에게 죽음 외에는 나를 어머니께 떼어놓을 곳이 없다고 하시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죽음도 예수님 우리로부터 떼어놓지 못했죠. 죽은 후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가 읽으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빨간 글자에 나와 있는 말대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하신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만큼 우리 삶은 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상상 초월하는 사랑이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으로.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이제 이름인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도 죄를 많이 짓고 반역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이니, 영어로는 My heart yearns for him. 너무 간절하게 그 내 자식을 원한다. 이스라엘을 원한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의 죄를 미워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그 이유는 아내가 자기 자신이니까, 한 육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죠? 언제나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가 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도 배고픔 먹잖아요. 아무래도 아픔은 날 이렇게 좀 챙기잖아요.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잖아요. 자기 사랑은 본능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사랑이래요. 왜요? 우리가 예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왜 그게 비밀이, 큰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품에 계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신부인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인성을 신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글자 그대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의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고, 자기 사랑은 자기 본능인데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이시기 때문에 몸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성육신하셔서 그의 신부인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다. 자신과 한 몸 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혹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동시에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됩니다. 몸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같이 달렸어요. 장사됐을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됐습니다. 부활했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어요.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는 떼어놓을 수 없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인데? 왜? 그리스도 연합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죠.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마지막 구절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대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얘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니까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 나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같이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의 몸으로서. 우리의 운명은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마땅한 사랑에 마땅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사랑하시되 죽도록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서 열심히 자라가야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평생 또 영원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